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운데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전하라 하신 말씀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 공포증이 심해서 공포증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느끼는 공포는 뭐냐면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의사가 나는 공포증 치료의 베테랑입니다. 저한테 2년만 맡겨주시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러면 치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주일에 3번씩 오시고 한 번 오실 때마다 100불을 차지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이 환자와 의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 왜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좀 화난 얼굴로 한 번에 갈 때마다 100불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 있는 목공소 아저씨는 단 10불에 그 공포증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네, 침대에 내 다리를 잘라주었습니다. 저 그렇게 하면 해결될 걸.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받을만하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당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15장, 16장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오실 성령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어떻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앞서 16절을 보시면 16절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16절 말씀대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하심과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심과 그 뜻을 따라 그가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전달자요, 예수님의 대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잠깐 보시죠.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셔서 10장 25절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하심과 그 뜻을 따라 그의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대사로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14장 그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으로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중요성과 그 이해를 분명히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이 필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또는 전혀 새로운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우리 앞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너무 억지스럽고 과장되고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일부 단체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봐야 할 것은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잠깐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볼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말씀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시작하는 그 첫 구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14장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나중에 이 마지막 지음에서 다시 한번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여서 강조하여 그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뭔가 지금 그 마음 속에 어떤 큰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14장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왜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여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함께 체험을 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뛰어난 능력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자연히 가지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그 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주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지요.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 중에도 누가 크냐? 라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왕좌에 오르고 그 일들로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뭐냐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멘붕이 일어나는 것이죠. 멘붕이 뭐죠?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일들이 세 번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죠. 1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등장을 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도마가 지금 묻는 이 질문의 뉘앙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도마는 순진무구한 얼굴을 가지고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정말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죠?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안목사의 발현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마는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반박이 섞인 질문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의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이 빌립은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합니다. 다짜고짜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 들이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끝장을 보자라는 어떤 그런 심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시비를 붙으면 이렇게 서로 각신 다투다가 맨 끝에는 뭐라 그래요?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까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도 없던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신앙에 대한 문제로 같이 논쟁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이 내놓는 절대 지지 않는 질문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앞에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빌립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의 기대와는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다 그들의 제자들의 본색을 드러나는데 분명합니다. 22절 가리오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가리오딘 아닌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는 질문이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을 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과 불만과 아우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이 어려운 문제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득세하며 건강하며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부요하게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왜 세상에서 무시받으며 가난하며 병들고 힘없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만과 반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14장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24장에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그저 믿으라, 믿으면 된다, 무작정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야, 날 봐, 날 믿어, 그 얘기는 뭐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실력이 있고 믿을만한가를 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과 믿부심을 보라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너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며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그 구원의 일들을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없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실망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두려워할 일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간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 하시고자 하는 비밀들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며 또 너희들의 간구를 들을 것이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너희를 동참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되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된 모든 자들을 모든 자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관계,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고 갈급하고 있는 그것보다 이것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원하고 바라는 문제, 요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또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언제나 듣고 나가셔서 여러분들 사시는 걸 보면 저를 늘 사기꾼으로 보시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노라 한 이 평안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만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 평안을 얻는 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증거를 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참 평안이 있었던 때가 있나요? 세상 역사를 보면 어디나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모든 악과 범죄와 고난과 아픔과 전쟁과 기아와 어떤 재난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속이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거기다가 뭔가 이 하나 문제만 좀 더 해결이 되면, 뭔가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탬이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고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서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도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거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일이 있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안입니까? 16장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놓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함께 있는 그 공간에 우리를 함께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악이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미움받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피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악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근거는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그 시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닥칠 그 고난과 죽으심을 염두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와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된 메시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이 주는 평화의 방법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이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칼과 그 잔인한 무력을 앞세워서 평안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어떤 뛰어난 능력자가 와서 그 능력을 베품으로 어떤 메시아가 약속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님은 그 로마인의 손에, 그 유대인의 손에 잡혀서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하여서 한 번도 평안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사하여짐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진정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6절에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아주 일상적인 그 인사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허락되었으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갖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보다 사실 못한 것이다라고 느끼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나에겐 평안을 주시지 마시고 다른 것 주세요. 이거 좀 뭐 이렇게 돈 좀 주시고 좀 이렇게 사업도 좀 잘 되게 이거 주세요. 사실 이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해놓고선 그리고 주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으면 그 구한 것을 주셔야 될 텐데 구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만스럽진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 기독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짐으로, 이 세상이 주는 것을 획득함으로 가지는 평안이라면, 내가 획득한 것이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평안은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평안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4장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고요. 아,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뭐 궁핍과 가난함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그 소유한 그 복음을 통해서 가진 그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에게서 무엇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방해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이 바울을 감옥 속에 쳐놓고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평안이 뺏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주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 모든 것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당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유한 그 평안을 뺏어갈지 못하며 하나도 손상을 입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거듭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고 아는 바가 없고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복음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아직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길게 이야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읽고 마치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할 이유도,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여러분의 삶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